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17일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재의 탄핵 심판 인용 등을 촉구하는 8차 주말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국회는 앞서 이달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고 즉각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6개월 안에 국회를 통과한 탄핵 소추안의 합법성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현재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입니다. 같은 날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도 서울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종북 세력과 언론의 선동으로 박 대통령이 부당하게 탄핵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보수단체 측은 이날 집회에 3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도심에 대규모 경비병력을 배치하고 촛불 집회와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 간 충돌 방지에 나섰습니다.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가긴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8일 시리아 동부도시 알레포에 민간인의 탈출과 남아있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 감시단을 파견하는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프랑스가 발의한 이 결의안은 알레포 인근에 인도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고 수만 명의 주민이 탈출해야 하는 상황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파견돼 있는 유엔 직원들은 17일 알레포에서 민간인 철수를 재개하는 합의가 타결됐지만 아직 4만 명의 민간인과 반군이 탈출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이번 결의안은 하지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는 러시아는 올해 시리아와 관련한 표결에서 6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 감사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미 남부 엘라베마주에서 17일 집회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수천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은 부정직하고 불공정한 언론 보도 때문에 모함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날 감사 여행에는 차기 행정부의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제프 세션스 엘라베마주 상원의원이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중국이 남중국해 상에서 미 해군의 연구 드론을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중국 국방부가 해당 문제를 조율했고 반환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17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그들이 훔친 드론을 돌려받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지난 15일 남중국 해상에서 과학 자료를 수집하던 미 해군의 수중 드론 한 대를 압수했습니다. 중동 국가 예멘의 항구 도시 아덴에서 18일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40명의 군인이 사망했다고 예멘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예멘 당국은 테러 당시 군인들이 군부대의 급여를 받기 위해 모여 있었고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수십 명이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덴에서는 일주일 전에도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자살 폭탄 공격을 가해 군인 4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8일 대형 공군 수송기가 추락해 탑승자 13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파푸아주 티미카에서 12톤의 식량을 싣고 이륙한 인도네시아 공군 C-130 허큘리스 수송기는 이날 목적지인 아메나 인근 산지에 예상 착륙 시간을 몇 분 남겨놓고 추락했습니다. 사고기에는 조종사 3명 등 1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현장 확인 결과 전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추락 원인을 악천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에서는 항공기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육군 소속 헬리콥터가 추락해 3명이 숨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석탄 수출 통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육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한국, 일본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지난 13일에 서울에서 만나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3차 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How we can work together towards a stronger...
네, 조셉 윤 특별대표는 안보리 결의 2321호의 핵심 중에 하나인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 중국이 완전한 공조를 하기를 희망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자금줄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셉 윤 미국 대표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이 자리에는 또 한국, 일본에서 어떤 인사들이 참석을 했나요?
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13일 서울에서 만나 대북 제재를 위한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는데요. 이번 협의에는 미국에서는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참석했고요. 한국에서는 김홍균 한반도 평화고속 본부장, 그리고 일본에서는 가나스키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각국의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이력을 설명드리면요. 조셉 윤 특별대표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올해 61살이고요. 말레이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고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됐습니다. 과거 한국, 태국, 홍콩 등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해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 시정에 상당히 밝은 인물이고요. 네. 또 한국의 김홍균 본부장은 정통 외교관 출신입니다. 북미 이과장을 지냈고요.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비서관, 또 국가안보실 사무차장을 역임해서 북한 핵 문제에 밝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한미일 3자협의가 열린 것은 북한이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그러자 그 유엔 안보리가 11월 30일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고 직후에 그 한미일 3국이 각자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하고요. 이어서 한미일 3국의 그 육자회담 대표들 또 실무 책임자들이 이렇게 서울에서 만나서 이 같은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른 대북 제재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겁니다.
네, 이번에 이 3자 회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직후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네.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얘기가 됐는지 이현철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협의에서는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또 여기에 그 후속 조치로 발표된 한미일 세 나라의 대북 독자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안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쓰이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특히 그 안보리 결의 2321호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북한산 석탄의 수출 상한제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또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안보리 세 결의 2321호를 보면 2017년부터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석탄 규모를 물량 기준으로는 750만 톤 또 금액 기준으로는 미화 4억 달러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세 나라가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북한산 석탄 연간 수출 상한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자금원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뉴욕과 도쿄 또 서울 등 각국의 수도 차원에서 상시적인 정보 교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이 세 나라의 빈틈없는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 공감을 이룬 걸로 보이고요. 또 아울러 3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이런 합의도 함께 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석탄인데
네.
이번에 그 한국의 김홍균 본부장 이번 대북 제재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한미일 그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회의를 하고요. 서울 중심부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한국 측 김홍균 본부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제재로 인한 북한의 외화 자금 감축 이 문제를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결의안 2705 채택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북한이 이미 2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입었고
네.
이번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21으로 8억 달러 이상의 외화 수입이 감소됐다며 김정은 정권에게 상당히 뼈아픈 제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할 경우 석탄 수입이 연간 한 7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네.
그 밖에도 구리, 은, 니켈 이런 또 다른 광물 차원 차단으로 한 1억 달러 정도가 되니까요. 이것만 해도 한 8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린 개성공단으로 해서 한 1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체 외화 수입의 한 50% 이상이 삭감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네.
그동안 북한은 이렇게 광물, 석탄 이런 수출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벌어들였고요. 이런 자금이 그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가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일종의 사근고인데요. 이 39호실에서 중국으로부터 무슨 곡물도 이걸로 사들여왔고요. 또 사치품. 무슨 자동차, TV, 냉장고, 뭐 양주 이런 걸 사들여서 군부 또 당 간부들에게 그 하살해서 일종의 이것을 통치 자금으로 써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억 달러 되는 돈이 이번에 안보리 제재로 삭감이 되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돈 주머니가 상당히 빡빡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최영기 기자가 얼마나 북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나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예, 이현철 기자는 일본 대표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실까요?
네, 일본에서는 이번 협의에 가나스키 겐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일본 6자회담 수석 대표죠.
네.
이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요. 크게 그 두 가지 정도 발언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나스키 국장은 미한일 공조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 나라가 계속 상호 공조의 틀을 견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 협의에서 안보리 결의 2325를 포함한 일련의 안보리 대북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또 미한일 세 나라가 독자 대북 제재 조치의 상승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가나스키 국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새로운 단계 위협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는 일관된 목표 아래 미국과 한국, 일본이 더욱더 강력하게 연계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의미 있는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 의사와 계획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대화의 문을 닫은 적은 없지만 북한은 현 시점에서 대화를 할 만한 상황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인데 북한이 수출을 하려고 해도 중국이 안 사면 수출이 안 되는 것인데요.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 거래를 90% 이상 상대하고 있다 이렇게도 네.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대북 제재 성패의 열쇠는 역시 그 중국에 달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난 그 11월 30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2315를 채택한 이후 중국의 동향에 대해서 각국 언론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이번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채택 후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보리 결의 2325 시행을 위해서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중단이 되는 건데요.
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20여일간 중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 2325 결의 집행을 위해 중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정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다만 공고 집행일 전에 이미 발송했거나 이미 중국 세관에 도착한 경우는 통관을 허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익명을 요구한 중국 한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 같은 중국의 결의 표명 이런 것이 실천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석탄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 10여 척이 중국 항구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공해상을 맴돌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인지 이현철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민간 사이트 마린 트래픽 이런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이 자료를 저희 BOA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석탄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 10여 척이 중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한 채 공해상을 맴돌고 있는 이런 모습이 확인이 된 겁니다. 석탄 수출입을 주로 하는 항구로 알려진 중국 산둥성의 란샨항을 예로 들면 이 항구에서 약 20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우리스타호와 미네오, 또 만정 1호, 빅토리 2호 등 사실상 북한 선박 4척이 머물고 있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이 중에 우리스타호와 빅토리 2호는 한반도 시간으로 각각 11일 밤과 12일 새벽부터, 또 미네오와 만정 1호는 13일과 14일부터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선박들은 모두 석탄 등 광물을 실을 수 있는 벌크 선박인데요. 이 때문에 이들 선박은 현재 석탄을 적재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어떤 이유인지 란샨항을 눈앞에 두고 입항하지 못한 채 길게 사흘, 나흘 이렇게 닷새째 공해상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북한 선박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는데요. 북한 선박들이 이처럼 항구 입항을 앞두고 하루, 이틀 이렇게 공해상에 대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최소한 이번처럼 그 12척의 북한 선박이 한꺼번에 장시간 동안 공해상에 머문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최근 그 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서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번 현상이 중국 정부의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원기 기자가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이제 문제 핵심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려움을 느껴서 과연 핵을 포기하느냐 이것이 여부인데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북한이 뭐 이걸로 인해서 핵을 포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뭐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벌써 개성공단 폐쇄, 또 석탄 광물자원 수출 금지, 또 이번에는 그 석탄 외에도 외교관에 대한 제재, 또 선박, 해운 뭐 이런 것이 제재가 상당히 촘촘하고 구체적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손가락으로 꼽아봐도 북한의 외화 수입이 한 10억 달러 정도 연간 줄어들면요.
네.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북한이 암만 폐쇄사회라고 하지만 꼭 외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상당히 아플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쨌거나 북한이 좀 더 좀 아픔을 느껴서
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로 나오거나 아니면 육자회담 재개 또는 핵 개발을 지연시키는 이런 하나의 그 계기가 될지 모른다. 이런 비교적 긍정적인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핵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내세울 것이 바로 핵과 미사일 개발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 지금 5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업적이라고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굳이 하면은 경제적 부분에서는 무슨 마식령 스키장, 무슨 평양근교에 무슨 물놀이장을 만들었다든가 뭐 승마장을 개방했다든가 이런 정도의 밖에는 별다른 그 업적이 없고요. 굳이 내세운다면 할아버지 아버지도 못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성을 했다. 이런 건 하나 이제 뭐 본인으로 내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은 계속할 거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지난 13일에 미국, 한국, 일본의 이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의 회동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지난 주입니다. 16일인데요. 역시 서울에서 또 다른 미한일 관리들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3국 간의 안보회의였는데요. 계속해서 최 기자가 여기에서 누가 참석을 한 모임이었고요. 또 주로 어떤 것이 논의됐는지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 13일 날, 그러니까 사흘 전에 열린 한미일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 간의 모임이었고요. 그로부터 사흘 뒤 16일이죠. 서울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미한일 3개국 대표들이 제8차 안보회의를 열고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번 회의에는 켈라 맥사맨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차관보와 한국의 류재승 국방부 국방안보정책실장 그리고 일본에서는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참석해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3국 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 일종의 외교관리들이 만난 거죠. 네. 각국의 그 외무부 국무부 관리들이 만나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번에 그 안보회의는 각국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안보 당국자들이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겁니다.
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육상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의 발표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현재 우리 군은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SLBM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합동참모본부의 공보실장의 목소리인데요. 이번에 발사 시험은 잠수함 발사하면 수중에서 발사를 해야 되는데 육상에서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이한 시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동안 없었던 거로서 그 눈길을 끄는 대목인데요. 네. 그동안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영어로 그 영문 약자를 따서 SLBM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 시험을 주로 함경도 심포에서 해왔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잠수함에서 그 미사일을 물 위로 바깥으로 발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북한은 함경도 그 심포항에서 여러 차례 발사 시험을 해왔는데요. 물론 그 안에는 성공한 적도 있고 또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육상, 그러니까 땅 위에서 발사 실험을 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고요. 한국의 국방 당국자도 이제 확인을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영어로 이것을 육상에서 발사하는 것을 콜드런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잠수함에서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불을 내뿜는 방식으로 그 미사일을 발사하면 상당히 그 잠수함이 위험해집니다. 불이 닿으면은 뭐 잠수함에 폭발할 위험도 있고요. 승무원들이 네. 위험해지는 거죠. 따라서 잠수함에서는 미사일을 직접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특별한 가스 등의 그 압력을 이용해서 미사일을 일단 물 밖으로 쏘아 올린 후 그다음에 공중에서 그 점화하는 기술인데요. 역시 이것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그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빨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그 탄도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한 기술을 갖추려면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많은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기술을 완전히 갖추고 무기를 실전 배치하려면 북한이 약 3천 톤급 잠수함, 아주 최신 잠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네.
북한이 가진 것은 아직 그 1,800톤 정도의 비교적 작은 잠수함이다. 그래서 어렵다 그런 얘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미사일이 그 사정거리가 한 3,0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을 공격을 하려면은 한 4,000km를 태평양을 와서 거기서 이제 뭐 공격을 해야 미 서부를 공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은 여러 날을 걸쳐서 태평양을 향해야 되는데 이것이 네.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건 뭐 기술적인 보다도 그 전략적인 문제입니다만은 북한이 과연 그러면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을 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네. 상당히 전략적으로 일종의 자살행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요. 북한이 이것을 기술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건 추진하는 거고 이것이 진짜로 그 전략적인 실전 배치 또 미국과의 맞서 싸우려는 하나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개발을 한다면 상당히 그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고 이제 우려들이 네. 많습니다. 네. 그동안에 북한이 몇 번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까?
네, 북한은 지난해 5월이었죠. 이때 처음으로 함경남도 신포 인근 동해상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KN-11 북한 이름으로는 북극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미사일을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벌써 이미 세 차례 실험을 했고 이번에 그 네 번째 실험을 한 겁니다.
네.
앞서 지난 4월과 7월 8월에 각각 한 차례씩 발사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4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지난 8월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사거리를 500km로 늘리는 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네. 했습니다. 또 네 번째인 이번 발사 시험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수중이 아닌 육상에서 실시가 됐는데 수중 사출 기술을 보완 또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 미군 측은 북한이 이딴 실험을 통해서 SLBM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과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이런 그 수중 사출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경우 그 SLBM의 실전 배치가 더욱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최원기 기자가 좀 이번 발사가 갖는 의미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것이 상당히 좀 기술적인 얘기긴 한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지난 8월에 북한이 잠수함 사출 시험 발사를 한 것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고요. 또 점화에 성공한 뒤 무려 500km나 비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 다시 그 육상, 땅 위에서 발사를 한 건데요. 이것은 이미 지난번에 기초적인 기술을 확보했는데 만일 신형 잠수함을 개발 중이 되면은 이것을 잠수함에 그야말로 장착하기 위해서 새로운 거기에 필요한 자료, 시스템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일종의 개량 차원, 기술 습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일본, 한국 등이 유엔 안보리 제재가 발표된 이후에 우리는 그거하고는 또 별도로 추가로 제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국이 제재 그 안들을 내놓았는데 한국이 제재한 거를 보면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것 이 부분이 지금 두드러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잇따라 하면서 그 기술 향상에 나서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SLBM의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잠수함 분야에 60개에 달하는 그 감시 품목 대상이 있는데요. 이 품목들에 대해서 그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목록을 보면 고장력강 등 그 잠수함 선체 강판이 있고요. 또 잠수함 탐지 방지를 위한 음향 무반향 코팅제, 또 수중 통신기, 음향 측심기, 가스 발생기, 항해 레이더, 스팀 터빈, 잠수함 연축 전지, 어뢰 발사관 등 이런 다양한 품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그 북한의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 전반 이런에 걸치는 품목들을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건데요.
네.
한국 정부는 이렇게 이런 품목들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또 각종 국제회의를 계기로 세계와 이런 그 품목들을 공유를 할 예정인데요. 현재 북한 대량 살상무기 관련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은 각 국가별로 결정을 하는데 한국 정부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금지 물품을 선정을 하게 되면
네.
다른 나라가 지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그 북한의 잠수함 개발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막을 수 있다 그런 기대 효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가 좀 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북한이 그 올 가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많이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4번 정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네.
가을 이후에는 상당히 좀 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것이 뭐 지금 나온 대로 잠수함 발사도 이거 육상 무슨 시험 발사 이런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그 행태 변화 관련해서 두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전국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탄핵을 당하는 등 상당히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요.
네.
만일 여기서 북한이 과거처럼 미사일 도발을 한다든가 핵실험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으로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
네.
이런 계산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같은 박근혜 대통령을 돕지 않기 위해서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 이런 한 가지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때문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당초에 그 예상을 깨고 미 공화당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 그런데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아마 예상을 못한 거고요. 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강경한 얘기도 했고 또 김정은과 그 햄버거를 먹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요. 북한으로서는 아직 곧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의 그 대북정책 결정 안 됐기 때문에요. 여기서 섣불리 도발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위한 하나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 이런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많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회의를 개최했다는 소식 살펴보죠. 먼저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Kim Jong-un, Cho Pu-il, Minister of People's Security, Ri Song-chul, Counselor i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Kang Song-nam, Bureau Director in the Ministry.
네, 이 사만다 파워 미국 대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최부일 인민보안상, 리수철 인민보안부 국장 등의 이름을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 대사가 이런 그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는데, 이것은 평양의 수뇌부가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이 그 일부 당국자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평양의 수뇌부를 비롯해서 정권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겁니다. 지난 2014년 2월에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최고 지도부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심각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이후 유엔인권이사회와 또 유엔총회에서 잇따라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들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서 인권유린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 7월 사상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인권 제재를 발표하면서 제재 대상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올렸는데요. 이는 대북 인권 압박이 김 위원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네. 파워 대사가 북한의 최고위층 외에도 정치범 수용소 관리자 같은 중간 간부들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죠.
그렇습니다. 사만사 파워 대사가 미국이 그동안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을 물은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만은 지금 들으신 대로 수뇌부의 그 일일이 이름, 김정은 위원장, 뭐 최부일 이런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고명한 것은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또 북한의 수뇌부 못지않게 사만사 파워 대사는 이날 북한의 최고위층 못지않게 중간급 간부 또 가해자들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해서 그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가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관리자들과 간수 또 수사관, 탈북자, 추적자 등 중간급 관리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의 가혹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는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있고 당신들에게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한 현 상황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모임에는 한국에서는 이 조태열 대사가 참석을 했는데요. 조 대사는 또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닙니다. 현재 그런데 네. 이날 회의에는 관계국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네.
조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그 북한 주민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북한 정권이 만든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 고문, 또 자의적 구금이 수없이 자행되고 있고 적절한 사법 절차 없이 하루아침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 대사는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강제 노동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요. 최근 6만 명의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조 대사는 북한의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도 북한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북한 정권이 수해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속 5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는데 수해 피해 복구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쏟아부으면서도 피해 복구 마련을 위해서는 또다시 국제사회에 손을 벌리는 북한 정권의 그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는 인권 외에도 이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도 나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북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북한이 가난한 건 아닌데 가난하고 인권 문제가 그냥 파생된 것이 아니라 없는 살림에서도 핵과 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민생, 먹고 사는 문제는 돌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이번 회의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네, 네.
이와 관련해 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얀 엘리에선 유엔 사무부총장도 북한의 인권 상황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약 70%에 해당되는 1,80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경험하고 있고 주민의 4분의 1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5분의 1은 깨끗한 물과 정상적인 유생환경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민생을 돌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같은 불필요한 이런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네.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비판을 했고요.
네.
또 그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용 차석 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또 비판을 했습니다. 유엔 무대에서 또다시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이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를 악랄한 적대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특히 북한은 미국을 맹비난했는데요. 미국이 인권과는 전혀 관계없는 유엔 안보리에 그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압적으로 끌고 간 것은 안보리가 미국의 간권과 전횡 또 독판치기가 난무하는 이런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차석 대사는 북한은 그 이런 적대 세력들의 인권 소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고 강력한 행동을 통해서 철저하게 분쇄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단호하고 강력한 행동이 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묻자 여기에 대해서는 지켜보자 이렇게 말만 할 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고요. 또 이게 핵실험이냐 미사일 발사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또 재차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에 참 특이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비판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직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이례적으로 북한의 그 심각한 인권 상황을 비판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엘리스테어 모건 평양 주재 영국 대사가 지난 10일 그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모건 대사는 1분 40초짜리 분량의 동영상을 통해서 북한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스탈린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선 노동당이 완전히 통제하는 국가로 김정은의 영도 아래 획일적인 체제를 갖고 있고 노동당이 북한의 인민들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규제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가 없고 의사표현의 자유도 없고 또 어떠한 외부 정보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같은 주장이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의 언론, 출판, 민주주의, 인권유린 이런 것은 여러 번 지적이 된 상황인데요.
네.
현직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이 같은 지적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북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조용히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어선이 동해에 표류한 사건 잠깐 살펴보죠. 자, 언제 한국 해양경찰이 북한 어선을 발견했는지 이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한국의 통일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한국의 해양경찰이죠.
네.
12월 11일과 12월 12일 중 동해에서 표류하는 북한 선박 3척을 발견하고요. 선원 8명을 구조했습니다. 당시 북한 선박은 기관 고장, 그리고 중국 어선과의 충돌, 그리고 예인줄 전단 등의 사유로 동해를 표류했는데요. 구조된 북한 선원 8명이 모두 북쪽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물 위에 떠있는 동안에 사망자도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길게는 석 달 정도 식량과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표류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그 세척에 비해서 10명이 약간 안 되는 선원이 아사한 것으로 이렇게 생존자들은 진술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망자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는데요.
네.
한국 정부는 생존 선원들이 굶고 또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갑판에 쓰러져 있다가 파도에 휩쓸리기도 한 사망자들을 구조할 방법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북한 선박 3척이 한꺼번에 표류가 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 과도한 고기잡이 동료와 관련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네, 이것도 한국통일부의 정준인 대변인이 브리핑 중에 언급한 내용인데요. 이같이 북한 선박 3척이 한꺼번에 구조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겨울철 고기잡이 동료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이례적으로 동절기에 어로활동을 독려하면서 그런 활동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구체적인 예로 군부대의 수산산업소를 연달아 방문하고 또 300일 이상 출월을 해라. 그러니까 1년 거의 뭐 내내 이제 나가라 그런 얘기죠. 이런 무리한 짓을 하고요. 또 충분한 무슨 자원, 연료나 뭐 배를 충분히 주고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장비와 그 부실한 선박 이런 것을 하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어민들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장비 없이 출월해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심지어 죽는 일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어부들은 북한으로 돌려보내지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조된 북한 선원 8명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
네.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는 선원들과 선박을 오는 19일 오전 9시에 동해상에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15일 오전에 판문점을 통한 세 차례 연락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또 서해 군 통신선으로도 연락을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정에 없던 기자 설명회를 통해서 북한 선원들의 구조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고요.
네.
또 한국 정부는 15일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에 선원 송환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판문점에서 근무하는 북측군인들이 통보 내용을 적어갔다면서 이들이 상부의 내용을 보고하면 북한의 반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서울에서 만나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소식,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회의를 개최했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구독 눌러줘. 좋아요도 눌러줘. 잠시만.
매일 밤 10시 컴퓨터 인터넷 화면에 등장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하잇 하잇. 안녕 영진이. 하잇. 광고기어서 와.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는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몇 살이냐? 23살. 94년생입니다. 싸움 잘해야 하는데. 어디 가서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막 들어와가지고 멸치네요.
새로운 방문자들에게는 궁금해하는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밤 몇 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는데 보통은 그냥 원래 평균적으로는 제가 한 저녁 8시쯤에 나오거든요. 나와서
해가 지는 저녁 무렵부터 시작해 별이 지는 새벽녘에야 한가해지는 이 사람의 직업은 개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 브로드캐스팅 자키 BJ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그런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에 작은 방송국을 차려놓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호응을 받아내는 BJ.
평범했죠. 저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대학교. 그러다가 한 20살 때부터 제가 이거 방송을 해볼까. 그때는 사람들이 너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라. 괜찮을 것 같다. 고민만 했죠. 그때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함경북도 청진에서 한국 서울로 11살 꼬마가 중국 대륙과 몽골 사막을 건너 한국까지 찾아온 그 특별한 이야기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평 씨의 방송에 눈과 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올까? 어떤 질문을 받을까? 여자분들은 그냥 단지 들어와서 잘생겼다 정말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기대돼요. 그리고 끄면 다시 전 원래의 저로 돌아오죠. 무뚝뚝한 저. 되게 신기해요. 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BJ 이평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들기도 하죠.
그렇죠. 제 원래 절대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보면 저는 얘기를 못해요.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근데 이걸 하면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다시 사는 기분이에요. 다시. 인생을 다시 지금 이제 시작하는 기분이. 아, 난 뭐 빨리 여기로 들어설 걸.
낯가림이 심했던 이병 씨가 인터넷 방송에서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이병 씨의 방송을 찾아와 인사하고 공감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보내주는 별풍선이 하루 수천 개가 넘습니다.
제가 뭘 했을 때 시청자들 아 재밌다 하면 한마디로 시청자들이 저를 봤을 때 아 얘 너무 좋다 하면 주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 막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청자들이 저희가 아기들 봤을 때 귀여우면 아 용돈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느낌이죠 한마디로.
개인으로부터 제일 많이 받아본 별풍선이 몇 개나?
한 번에요? 50만 원. 네, 5천 개 한 번에 받아봤죠. 그러니까 한 번에고 뭐 하루에 많이 받았던 건 현금으로 치면 300만 원까지는 받아봤고 근데 이렇게 그게 이렇게 하루에 제가 방송 시작하고부터 5시간 동안 버는 게 300만 원인데 뭐 200개, 300개씩 이렇게 하면서 쌓였을 때 그렇게 된 거고 한 번 이렇게 딱 줬을 때 그게 50만 원.
이야기의 주제에 따라서 시청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쌓이는 별풍선의 규모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탈북이라는 주제를 터놓고 말하는 이 잘생긴 BJ 이평 씨는 분명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드라마 같은 자신들의 인생을 인터넷 방송으로 전하는 탈북 청년들이 있습니다. 남북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이 청년들을 조하라 기자가
텔레비전 뉴스와 신문사 기자들이 이평 씨를 찾았습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입니다. 신세대 탈북 미남 이평 씨 빨리 모시겠습니다.
신세대 탈북 청년으로 텔레비전에 나가서 애청자들과 직접 대화하는 모습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부분 탈북자분들이 그걸 무서워하는 게 얼굴을 드러내고 했을 때 북에게 있는 가족들이 위험하다거나 하는데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저희가 탈북을 하면 가족이 있는데 저희가 탈북을 했을 땐 그때가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쪽에서 의심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의심이 가는 거고. 그리고 다 알죠. 당연히 한국 간 거. 그렇다 해서 뭐 북한 사람들이 그 탈북자가 지금 몇만 명이 됐는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보면서 어? 누구 집 사람인 것 같다. 그 집 잡으러 가자.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탈북자분들이.
BJ로서의 도전은 분명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며 카메라며 기기를 다룰 줄 몰라서 쩔쩔매기도 했지만 지금은 늘 찾아오는 고정 애청자들과 날로 이야기가 쌓이는 방송 시간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BJ들도 단계가 있죠.
그쵸.
시작하는 단계, 그다음 고수들의 단계.
그쵸.
이성 씨의 목표는 어디를 향해?
저는 끝을 봐야 하는 거죠. 등수가 있는데 아프리카는 등수가 있는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평이다라고 딱 했을 때 아프리카를 보는 모든 사람이 저를 알게 됐을 때 적어도 100위권 안에 드는 게 일단 제 목표거든요. 지금 알려는 졌지만 아직 사람들에게 제가 확 끌어잡히면 남자들까지 이렇게 끌어잡지 못하니까 누구나 그냥 알아봐주는 아 그 탈북남 이평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결국 지금 끝을 바라는 건 아, 매일매일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나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좋게 보면 와주셔서 고맙다, 무사히 와서 고맙다, 정말 북한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평 씨 덕분에 그런 게 모두 전부 다 풀렸고 오히려 북한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고 되게 많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북한 사람이 맞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생긴 모습은 어디 강남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연예인 같은 곱상한 외모인데 탈북이며 북한 말씨를 툭툭 뱉어내는 BJ 이평 씨에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를 봤는데 뭐지? 내가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일단 다르고 상상했던 거랑은 너무 다른 사람이 나는데 똑같은 사람이구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저는 그냥 고향이 북한인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부산이 고향인데 서울에 와서 사시는 분들 많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도 북한 부산 사투리를 서울에 왔을 때 서울말 쓰는 것처럼 난 북한 사투리를 서울에 왔으니까 서울말로 쓰는, 이렇게 보면 되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안 좋게 보냐. 그런 거를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생각이었는데 평 씨를 보면서 그런 게 모든 게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 편견과 인식들이.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냥 호기심에서 인기 있는 BJ가 돼서 돈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그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무사히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하는 분들 있어요. 한국에 정말 무사히 오셔서 저희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고 저희 이런 궁금증을 풀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럴 때 저는 되게 너무 감사하고 울컥울컥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고맙죠. 그때 정말 뿌듯하죠. 방송하면서 뭐 병풍선 만 개를 받고 이런 것보다 그땐 정말 뿌듯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았고 그런 걸 알려줬을 뿐인데 그렇게 좋게 받아주시니까 정말 뿌듯하죠. 아, 내가 이걸 하길 잘했구나.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구나.
간혹 찾아오는 새로운 시청자들 중에는 북에서 온 고향의 청년들도 있었는데 이평 씨에게 잘하고 있다며 더 자신 있게 해보라고 응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북한 분들도 되게 연락 많이 하죠. 네. 용기 내서 하는 거 멋있다고 하고.
한국에 계신?
네, 탈북자분들이. 난 똑같이 말해줘요. 자신감 가져라.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태어난 곳이 다를 뿐 똑같은 말과 똑같은 모습인데 뭘 그걸 숨기냐. 탈북자라는 이유로 북한 분들은 그걸 숨기더라고요. 자기가 북에서 온 거. 특히 이런 걸 더 무서워하죠.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는 거.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 없는 아이라고 중국으로 도망간 변절자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살면서 늘 외로웠던 이평 씨. 지금 한국에서 북에서 온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는 것이 한동안 어색했습니다.
전 북한에서 친구가 없었어요. 8살 때 이후로 없었어요.
같이 친구들이 집에 같이 지내는 것도 꺼려할 때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 잡히고 나서부터는 아예 돌아섰죠, 다. 그래서 전 친구란 그런 게 없었어요. 한 명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람들을 사귀고 고향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루에 한 번씩은 깊은 고민에 빠지고 있다는 BJ 이평 씨.
정말 이게 너무 되게 슬픈 게 뭐 설날이나 뭐 추석 때나 그럴 때 보면 한국 사람들은 한복을 입고 그리고 또 고향에 내려가고 막 이러잖아요. 전 내려갈 곳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나도 할머니한테 가서 세배하고 해야 하는데, 나도 할머니한테 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야 하는데 그거 할 사람이 없고, 난 고향 있는데 갈 수 없는 고향이고 막 얘기를 방송에서도 막 북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도 뭐 할머니 얘기가 딱 나오면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그리운 할머니 생각에도 빠지고 집 뒷골목도 생생한 고향집으로도 달려가고.
근데 신기한 게 진짜 꿈에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북한을 제가 정말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저는 제가 살았던 모든 게 몇 번을 꿈에서 그렇게 북한을 왔다 갔다 했는데 꿈에서도 바뀌더라고요. 북한이 갈 때마다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한국 생활 이제 12년. 11살 나이에 두만강을 건너 한국에 살면서 가지게 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자유가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란 건 뭐 딱히 큰 것보다 이런 한국에선 이런 방송과 제가 방송을 한다는 것도 제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고민할 수 고민은 되지만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자유인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누가 뭐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하겠다는 거. 근데 이 나라 자체가 전 자유죠. 자유죠. 한국은.
세상 사람 대부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유.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노력한 만큼 가질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지금의 BJ 이평 씨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감 가지라고. 저희 아버지 항상 그랬거든요. 네가 부담이 될 땐 자신감을 가지면 그런 부담도 이겨내기 쉽고 생각한 건 바로 하라고. 대신 네가 그 두 배로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는 사람 앞에 꼭 무조건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잘 되고 있죠. 앞으로 그냥 지금처럼만 됐으면 좋겠어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걸어나오니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남의 것이 아닌 바로 내 것이 되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딱히 드리고 싶은 말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행복하고 이런 것도 사람이 건강하고 해야 행복해지고 하는 거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효도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함경북도 청진의 고향인 23살의 청년 이평 씨. 한국에서 비로소 하나가 된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작은 소망도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B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